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담아주신 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역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이 그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의 비밀한 뜻들을 잘 알게 하시며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통해서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말씀을 살펴봤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는 바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는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역사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경우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방 시대 때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났던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쭉 흘러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결국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에 사로잡혀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는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이 단순한 도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 버렸던 그들이 다시 옛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바로 그 일입니다. 모세는 이미 이 사실을 내다보고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30장에서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가서 언약의 저주가 임했을 때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이키려고 하지만 돌이킬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전망,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런 모세의 전망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망해버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포로 귀한 사건이 보여주는 바 이스라엘은 그냥 망해버린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단순히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원리 하나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에서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요 하위 원리지 상위 원리는 구속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망해버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지 우리의 전적인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냥 복과 저주를 받아버리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다 정리되어 버리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으로 증거하는 역사가 어떤 역사냐라고 하면 우리 이스라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단순한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지는 이런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신명기 31장의 말씀은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29절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지도권을 이양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의 비관적 전망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나게 될 것인지를 모세가 전망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신명기 말씀은 34장에도 나타나지만 이 모세의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되는 것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과 34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든 물론 여호수아가 그 바통을 이어받긴 했지만 실제로 그 일에 관여했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도 세월의 힘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몸과 기력이 쇠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 되는 상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이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에게 자신의 지도권을 이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바 그는 나이가 120세여서 더 이상 출입하기가 힘든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에서 출입한다라는 이 말, 들어가고 나간다는 말은 관용어구지요.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가리킬 때 들어가고 나간다, 출입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했습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 말은 뭐 문으로 나가고 들어가고 그것만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국면을 제위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사울이 자신에게 맡겨준 임무를 감당했다는 사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내가 들어가고 나갔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 임무 자체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지도권을 이양하려고 했는가 질문할 수 있겠죠. 2절을 보면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은 34장 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의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력이 쇠한 이 사실 자체가 자신의 일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이유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넘겨줘야만 되었지요?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두 번 치는 실수를 범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문제 삼아 모세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지도자직을 요단강 건너서까지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가 하면 모세가 진정한 출애굽, 참된 구속을 이루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변화되실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나타났죠.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시는 참된 구원자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이미 통보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의 광야생활 이제는 끝내고 난 다음에는 그 지도권을 이양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사역의 현장에 늘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현장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지금까지 올해로 만으로 말하면 15년, 연수로 말하면 16년째 제가 목회하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70에 만약 은퇴한다면 아마 16년 정도, 최대로 16년이죠. 그 다음에 저는 이 강단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유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는 이런 한계를 이미 알고 자신의 지도권을 이양할 만한 한 사람을 이미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성경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으로,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일 때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등장하지요. 그 전쟁은 이상한 전쟁이라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있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으면서 손이 들려지면 전세가 좋아지고 손이 내려가면 전세가 역전되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 성패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물리적인 전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는 무엇하고 있었는가? 여호수아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고, 성경기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반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줄곧 모세 곁에서 활동했고, 모세와 가까이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목격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을 대신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임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후임을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은 잘 알아요. 제가 심심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담당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미리 제가 잘 내정을 해서 저희가 풀로 스컬라십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목회자를 키워서 우리 현상교회를 짊어지고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세는 이처럼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내정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있음을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여호수아를 선택한 사람이 모세로 보시면 안 돼요. 본문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나오라고 말씀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실 때 어느 정도 기한과 정도를 정해놓고 각자에게 그 역할과 책임을 맡기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유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유한한 인간은 영원토록 교회를 지도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그래서 여호수아도 나중에 110세로 죽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한 왕들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우리는 다 어느 한 순간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쓰임받을 때 열심히 봉사하셔야 됩니다. 쓰임받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언제나 젊고 언제나 기력이 팔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제 너의 사역을 그만두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존재예요. 하지만 신자는 유한한 인생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체념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저 인생이랑 다 그렇고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운명주의적인, 운명론적인 생각에 젖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모세가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자신의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프랑스 성경 번역본이 재미있게 본문 2절을 표현했는데 본문 2절을 프랑스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이미 한 발을 들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죽음을 향하여 떠나갈 준비를 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한 발을 들고 이제 한 발을 딱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상 가운데 있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처럼 유한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자,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목자십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사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처럼 길에게 쇠함과 흥함을 경험하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처럼 어떤 일을 알아가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처럼 연약에 휩싸이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 앞에서 그 백성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방식을 민수기에서 보시면 항상 뭐가 먼저 뜨지요? 구름 기둥이 먼저 뜨지요? 그러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성막을 다 꾸려가지고 이동하고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장막을 쳤던 것이죠.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쉴 곳,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시고 안내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목자장이 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지도자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일은 다름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달렸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쉬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을 만약에 어디 갔다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욕도 못하고 제대로 쉼도 누리지 못하고 기본적인 먹을 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두 달 정도 살아오셨다라고 하면 당연히 집에 가면 뭐 하고 싶어요? 샤워하고 푹 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고 싶지요. 이스라엘인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처럼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만 되는 그 일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때로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구원받고 난 신자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냥 천국에 들어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정말 만약에 저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냥 문 열고 바로 들어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왜 살겠어요?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시죠. 영혼의 안식을 경험하긴 하지만 그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어서 우리 안에는 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니까 마치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처럼 킬링필드와 같은 그런 전쟁처럼 어떤 소수 민족을 다 죽이는 무슨 그런 전쟁처럼 그렇게 가나안 족속을 학살하는 마치 무슨 인공청소와 같은 그런 전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왜 멸하도록 하였습니까?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실 때 그 당장 주시지 않고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400년이 지나가는 동안 어떻게 된 거죠?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기까지 찬 거예요. 마치 홍수로 다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죄가 관영해서 홍수로 싹 쓸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가나안 땅의 상황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고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전쟁을 벌여야 됩니까? 북한과 전쟁을 벌여야 되나요? 우리는 무엇과 전쟁을 벌여야 되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아직까지 살아나와 있는 죄와의 전쟁을 벌여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 미움과 원수의 대상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과도하게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가장 미운 존재는 우리 자신이에요. 정말 내가 싫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이 죄와의 싸움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격려했습니까? 얼마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의 군대를 쳐부셨거든요. 바로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요, 보증이요, 증거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제대로 수행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사사기 말씀이 잘 증거하고 있지요.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쫓겨가서 산 골짜기에 숨어 들어가는 그런 형국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마치 가나안 족속들이 다 뽑혀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 버리고 만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 앞서 일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참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3장 4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동일하게 신약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하기를 4장 2절에서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들은 바 말씀이 왜 유익되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주여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절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어떻게 하겠다고요?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지만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면 마치 해가 떠 있긴 하지만 시커먼 먹구름이 해를 딱 가려버리면 그늘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 백성들에게 인자와 자비의 얼굴빛을 비추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죄가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암울한 상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긴 하지만 언약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난 영적인 이런 어떤 그 거림과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사야 57장 59장 같은 데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 얼굴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배제된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곤핍함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귀로 듣고 찬양대에서 연주를 잘하고 송영하고 그래서 예배가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예배가 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것은 곤란하지요. 이런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접목되고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끼리 함께 서로 부조금 내고 축의금 내고 어렵고 힘들면 돌아보고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그냥 부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사람다운 삶의 형상과 모습과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부모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요.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지식으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런 삶의 내용이 일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채 종교적 집회로서 만족한다고 하면 우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요. 율례를 가리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랬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조회 시간입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따라 공부도 하고 학교 활동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야, 참 그 말씀 그런 뜻이 있었구나. 참 은혜롭구나.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이 시대 정신과 풍조를 따라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전쟁을 치르는 일에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이제는 모세가 이 일을 공중 앞에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보는 눈앞에서 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권면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명실을 상부한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공적으로 드러내어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권위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내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불순종하는 것과 같은가 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지요. 왜요?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는 자는 같기 때문에 그래요. 보내시는 하나님과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는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곧 성부를 거스린 것과 똑같은 것이고 성령을 거스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 자체를 완전히 짓밟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 명령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 명령이지요. 긍정적 명령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기를 내라. 남자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은 바로 남자의 품성이에요. 완력과 강압이 남자의 품성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면 들으라. 그건 남자가 아니에요. 그건 여자보다 못한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게 남자가 아닙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희생적 삶으로 공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부정적 명령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디어나 계획을 말하면 보편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아, 그거 되겠나.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뭐 된 적이 없는데 뭐 그걸 그래가지고 뭐 그 일이 되겠나. 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일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시도하지 않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만 되는 이 지속성, 인내성도 우리에게 요구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도 때로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런 상황과 형편을 역전시킬 수 있는 구조와 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과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내지 못할 때 어떤 시스템과 체계를 하나 딱 갖추면 불필요한 다툼과 싸움이 사라지고 교회다운 틀을 잃을 수 있는데, 저희 교회도 교인규약이라고 하는 틀을 만든 것이 아마도 오늘날 이와 같은 교회를 잃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무슨 객기, 나는 하면 한다, 내 사는 불가능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담대함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아모리 왕 시온과 오기 군대를 쳐부셔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미 그 앞으로도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것을 이미 증거로 내보이셨잖아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담대함을 가리키는 것이지, 나를 따르라, 내가 하면 뭐 다 할 수 있다, 뭐 지금 그런 의미에서의 담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죠, 그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뭡니까? 믿음의 순종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집회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싸웠습니다. 신앙은 삶이고 싸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서는 모세가 율법책을 써서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면서 매 7년 면제년 끝에라고 말했죠, 그죠? 면제년 언제죠? 안식년 혹은 면제년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7년째가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종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빚진 것도 다 탕감해 주는 바로 그때죠. 그 다음에 희년은 어떤 때죠? 7749 7년씩 9번이 지나면 그 다음에 50년째는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는 바로 그런 때 아닙니까? 심지어 땅까지 다 되돌려주는 바로 그런 때죠. 이처럼 어쨌든 간에 매 7년 그때 뭘 하라고 말하는가 하면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레위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맡겼다 그 말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맡겼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가르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보시면 레위인들은 그저 제사 제도에 수종만 들지 않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각 성에 흩어져서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감당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2장 7절 말씀에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거늘 이라고 말씀해서 제사장이 단순히 제사만 드렸던 존재가 아니라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성인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 안에 가는 타국인들에게까지, 심지어 유아들에게까지 그 말씀을 낭독하라 그랬어요. 율법이 선포되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단순히 의식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은 이스라엘 역사의 존망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 죽고 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영혼의 생사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율법이 왜 아이에게도 선포되도록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 당대 세대 사람들과 맺었던 언약이 아니라 그 후대 사람들과도 맺었던 언약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유아들에게까지 말씀이 선포되도록 한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7년째가 되지만 계속 그 일이 진행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었습니까? 열왕기서를 보시면 요시아 때 율법책을 뭐하다가 찾아내죠? 성전 수리하다가 찾아내요. 그런 정도였으니까 성전 수리하다가 아 율법책이 여기 있네라고 그때 찾아낼 정도였으니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졌을 리 만무하지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는 것은 언약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했겠지만 이런 형식과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조국교회가 오늘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힙니까? 집회가 부족합니까? 열심이 없습니까? 헌금이 적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사가 어디에 좌우됩니까? 내 영혼의 생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돼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목회자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사를 좌우하기 때문에 6일 동안 늘 목회자를 위해서 말씀 삭제를 위해서 우리 교리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이 내용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자신이 선포했던 율법을 써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 혹은 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이데베르크 윤답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10시에? 참된 위로 속에 살다가 죽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와 가치가 세상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성이 정리되고 이성의 내용 안에 내 삶의 목표와 가치가 어디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내용을 따라 삽니다. 생각하는 바가 그저 세상이고 그의 마음과 관심이 오직 세속에 속해 있다면 그의 삶의 초점과 관심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관심과 생각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 늘 하나님께 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로마서 8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데 우선 그리스도인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영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복음이라는 가치 체계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나의 배움의 근거와 토대가 되어서 그 내용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들어오면 가치관에 혁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틀이 바뀌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 틀이 바뀌지 않은 채 그냥 종교생활하면 종교생활이 뭐가 돼요? 바알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병행하고 치고 문제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일상의 삶의 내용 가운데 주의 말씀이 전혀 드러날 여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잇는 후계 지도자 여호수아도 모세가 남겨준 토라를 다 지켜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호수아 1장에서 받아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나오는 하반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혹시 여러분들이 피곤하여서 전반부를 다 못 들으셨어도 저를 봐주시라도 후반부의 내용은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나오게 하시고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여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로서는 매우 의아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임직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말씀으로 그 내용이 14절 이하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고 쭉 이야기해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후반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너희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어길 것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래로 지어서 대대손손 이 사실을 그들로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한테 상당한 충격을 가져다 주고 의구심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쭉 살펴봤잖아요. 율법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될 것이라고 실컷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도식과는 정면으로 상충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했던 그 말씀들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점에서 우리를 매우 곤혹스럽고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31장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의 실마리를 이스라엘의 배역을 미리 아시고 증거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말씀이 2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고 말씀했죠. 여기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상상하는 바라는 말 예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체질, 성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권도원 박사의 팔체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마 온누리교회 장로님인가 그랬는데 이분이 한의사인데 보통 사체질을 말하잖아요. 근데 팔체질을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체질을 따라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다 이런 주장을 펴시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알코올이 안 맞는 사람에게 자꾸 알코올을 먹으면 그분이 힘들어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저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체질 자체가 거기에 순응할 수 없는 상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내가 그들의 상상하는 바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상하는 바 그들의 영적 성품과 체질을 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실 것인지 그것은 구석구석 모르지만 어떻게 사실 것이라는 사실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이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21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가서 먹고 배부르면 나를 배반할 것이고 너희는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은 그들에게서는 매우 서운한 말이에요. 왜? 아니 가나안 땅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무슨 10년이나 아니면 적어도 한 1, 2년이나 삶의 여유를 주놓고 난 다음에 너희는 그렇게 못할까?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지침이 내려졌는데 지침을 따라 살아갈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뭘 먼저 말해버려요? 그런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의 체질을 아는데 내가 너희들의 성품을 아는데 너희들 말씀대로 지켜야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단언해버리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체질상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본성적 연약함을 모든 보편적 인생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어디에서 말씀합니까?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지요.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악했다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라는 이 말은 바로 예체라는 말과 똑같아요. 홍수로 싹 쓸어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뭐라고 말하죠? 여전히 똑같이 창세기 8장 21절에 홍수 심판이 일어났던 이유가 사람의 마음이 악했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홍수로 쓸어버렸는데도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죄성과 연약함이 벗겨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적 무능과 연약함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아나니 살아 함께 있어도 거역했는데 하물며 죽은 다음에 이리야 안 봐도 뻔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될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지침에 따라 살아갈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그냥 너희는 율법 순종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히 곤란을 주는데, 이 곤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율법 순종의 원리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이 행하시는 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요. 그것 자체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죠? 그런데 겉으로만의 행위를 보고 아, 네 참 예배 잘 드리는구나 그렇게 보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외모로 취하신 분이 아니시죠. 따라서 율법 순종의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율법 순종의 동기와 목적과 과정을 다 지켜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연약함과 죄성에 휩싸이는 존재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다 보시는 그분 앞에서 참된 선을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상급 복을 받을 수 있겠나요?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자체가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이 체질상의 문제는 역사 가운데 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문제가 늘 되어 왔던 거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홍수로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았을 때 언어를 혼잡게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인들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서 법해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가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갖고 있었던 문제요, 시대마다 야기되었던 문제가 어떤 문제냐? 바로 인간의 체질상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 제기할 수 있죠. 우리의 본성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상 원칙적으로 율법 순종이 불가능하다면 무엇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켜 살라고 말씀하셨는가? 질문할 수 있죠. 그죠? 하이델베르크의 온답 제3문답. 인간의 비참함을 무엇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답이에요. 인간의 이 비참함과 연약함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안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무엇의 필요성이 요구된 것입니까? 마음의 할례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30장 6절에서 마음의 할례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의 할례가 물론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 같은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경험하긴 했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 그 마음의 할례가 실제적으로 실행된 시대였느냐 하면 구약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시대적 한계를 보여주고 이런 무엇이 옳고 선한지에 대한 예도 있고 그렇게 살아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몸으로 증거한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성경에 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이 뭐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 에스겔서 36장, 예레미야 31장에서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객관적으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시고 완고한 인생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의 말씀에 복종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보편적으로 임하게 되므로 비로소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언약의 저주로 더 벗어날 수 있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기에다가 담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호렙산에서 이미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38년 동안 불순종했죠. 그래서 모압에 다시 그들을 불러서 다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새 언약 이제 다시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소형의 시대가 시작되는 삶의 내용이 아직까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체질상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서 보다 더 새로운, 아니 이런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은혜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거죠. 구약 시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성경을 읽으실 때 전혀 앞뒤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정말 앞뒤 안 맞죠. 제가 제 아이를 불러가지고 네가 이번에 제네바 교리문답도 잘 공부도 했고 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도 이제 공부할 건데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공부를 잘하면 내가 승용차를 한 대 사주겠다. 제가 그럴 능력은 없어요. 근데 제 아들이 사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 선물로 제공할 때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자,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알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제가 불러가지고. 근데 너가 못해. 그러면 제 아들 길을 팍 죽이는 거죠. 아니, 지금 장난칩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지금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근데 너 못할 거야. 지금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뭘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네 힘과 네 능력을 의지해서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고 날 때부터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여서 절대로 그런 상황에서 거듭나는 일, 위로부터 나는 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없다. 그러니 너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역사 가운데 실체로 드러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일날 뭐 하면 안 돼? 두려워서 뭐 하지 않고 목사님 뭐라 그랬어? 하지만 안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는데 아이들 혼내실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저를 늘 두려워하거든요. 늘 혼만 내는 마치 뭐 경찰관 와?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참 인간의 역함을 깊이 깨닫고 참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가? 이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연약한 현실에서 인간의 죄성을 날마다 죽이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귀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언약의 후손들 모두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후손들에게 주고하셨던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새겨서 신자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요,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어떤 역사적 정화 안에서 주어진 구원이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어떻게 이 연약함이 극복될 수 있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잘 깨달아서 무지함 가운데 맹신하는 자가 아니라 이 내용과 복음의 도리를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하는 것인지, 참으로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여서 참으로 위로부터 나는, 두 번으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방식 이외에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음을 기억하고 늘 거듭난 은혜를 구하고, 또 거듭난 신자는 거듭난 신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여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과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